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월 16일이죠. 김정은 네. 총비서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난 날입니다. 자, 김정일의 일생과 정치 역정을 짚어보고 간략하게 평가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볼 텐데요.
네네.
자, 먼저 김정일, 언제 어디서 태어났나요?
1941년 소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네. 만주에서 일본군 토벌에 이제 당시에 김일성이 쫓겨갔었어요.
네.
그래서 김일성, 김정숙이 당시에는 같은 부대원이었는데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예.
소련으로 넘어간 것이 1940년 10월 23일입니다. 근데 이때 소련으로 망명을 해온 항일연군 군인들이
네.
당시 소련의 보로실로프, 오늘날에 이제 우스린스크라고 합니다.
예.
그쪽 근처에 야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바로프스크 인근에 있는 바츠코의 마을. 이 두 곳에 분산 수용이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김정일이 태어난 곳은 이 우스린스크 지역 기차역 부근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이 김정은이 태어났던 이 집, 라지돌로의 마을길 88번지라고 합니다.
네.
2층 집이고 빨간 벽돌집인데 여기서 바로 이제 김정일이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이게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연해주에 관광객들이 관광 코스입니다.
그래요. 자, 김정일이 북한이 아니라 소련에서 태어났다는 건데요.
네.
자, 북한 당국에서는 그동안 사실 1942년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41년에 태어났는데 42년에 태어났다고 예. 1년을 바꿨고요. 그리고 소련이 아니라 백두산 미령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장소를 바꾼 것은 김일성이 백두산을 거점으로 해서 항일 무장 투쟁을 주도했다. 이게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역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김일성이 위대한 장군이라고 이제 선전을 해왔는데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일가를 우상화하기 위한 역사 왜곡 차원에서
네.
장소를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생 연도를 바꿨는데 41년에 태어났는데 42년으로 1년을 늦췄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것은
예.
김일성의 출생 연도가 1912년입니다. 근데 1912년과 1941년은 29년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이왕이면 좀 보기 좋게 30년 주기로 맞추려는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네.
이른바 꺾어지는 해라고 표현하는데 꺾어지는 해로 해서 30년을 딱 맞추면 42년이 됩니다. 그래서 42년 백두산 미령으로 사실상 우상화 역사 왜곡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해를 바꿔가면서까지 우상화
네.
작업을 한 게 참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한데요. 김정일이 소련에서 태어나면서
네.
어린 시절에는 또 이름도 소련식으로 불렸다면서요?
네, 김정일의 소련식 이름은 유리 지체노비치 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부모를 따라 북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이 소련식 이름 유라라는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네.
김유라, 김유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었는데 이후에 러시아식 이름을 버리고 김정일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돼요. 그런데
예.
이때 김정일은 발을정자에 한일자를 썼었습니다. 근데 1980년에 한자 이름을 발을정자에 날일자로 개명을 하게 돼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발을정자의 날일자의 이 정자는 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가운데 글자인 정, 발을정자에서
네.
따온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 날일자는 아버지 김일성의 가운데 글자인 날일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름을 발을정자의 날일자로
네.
김정일이라고 개명을 1980년에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 한자씩 나란히 따서 개명을
네네.
했는데 자 사실 김정일은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을 굉장히 특별하게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교육 받았나요?
글쎄요. 1948년에는 그냥 평양 시내에 네. 있는 남산소학교 인민반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전쟁 중에는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에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석인민학교로 진학을 이제 그 이후에 하게 되는데 54년에 평양제일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역시 졸업을 하고요. 57년에는 평양제1중학교 고급반에 진학을 하고
네.
역시 남산고급중학교 졸업을 하게 되는데 60년 9월에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교 정치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64년에 졸업을 하는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그쵸.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네.
재미있는 것은 대학 재학 중에 국제여행, 그러니까 세계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사회주의권이었던 네. 소련, 폴란드, 동부독일, 중국 등을 두루 여행을 했고요.
예.
비공식적으로는 미국하고 프랑스, 자본주의 국가도 여행을 그러네요. 했습니다.
네. 네. 뭐 대학생들이라면 유럽여행 한 번쯤 꿈꾸는데 북한에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네네. 김정일만은 또 여행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네요. 자, 김정일도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세습받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조선노동당 활동을 일찍부터 하게 되는데 네. 당에 입당하는 것이 61년인데 64년에 조직지도부 지도원이 됩니다. 3년 만에.
예.
그리고 그로부터 또 5년 후 69년에 조직지도부 부부장 선전선동부 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네. 29살이니까 당의 핵심 집행부의 장을 네. 하게 되는 거예요. 29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당 문화예술부장, 조직 및 선전 비서까지 거치고 정치위원회 위원을 지냈고요. 73년이 되면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최고 직책이죠. 그리고 74년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까지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네.
이때 김정은이 뭘 하냐면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는 것을 주도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혁명을 각 그 막 공장 기업소마다 돌아다니면서 혁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197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진행되는 일종의 계급투쟁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가지고 막 낡은 네. 사상, 낡은 인물을 막 때려 부수는 이런 식의 운동을 주도하게 되면서부터 반 김정일 파들을 강력하게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네. 자신의 정적도 이런 투쟁을 통해서 견제하는 이런
그렇군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결과 결국 80년 10월 조선노동당 6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네.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이 되고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이 되면서 사실상 후계자로서의 지위가 확정이
네.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91년 김일성이 40년간 맡고 있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도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 직책 그다음에 군 직책까지 이제 갖게 되고
네.
그 다음해인 92년에 결국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게 됩니다.
네.
재밌는 것은 당시에 원수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구별하려고 다른 원수는 조선인민군 원수입니다. 군인들의 원수예요.
네.
자신은 공화국 원수입니다. 달라요.
그렇군요.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네. 계급을 별도로 신설해서 스스로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획득을
네.
하고요. 결국 94년은 아버지 김일성이 사망을 하자 사실상 권력을 승계하게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97년 10월에 네. 총비서에 선출이 됩니다.
그랬군요.
네.
자, 94년 김일성 사망했을 때 막 뉴스에 떠들썩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네.
해서 또 최고 지도자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두고 사실 정치적으로 경쟁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사실 뭐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네. 크게는 결국 김씨 일가 집안 내에서의
그렇죠.
경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둘이었는데 첫 번째는 김일성의 동생 김정일에게는 작은아버지죠.
네.
작은아버지 김영주였고요.
네.
두 번째는 김일성의 둘째 부인 의붓 어머니였던 김성애와 그 아들 김평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970년부터 작은아버지 김영주를 사실상 실각시키고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랬군요.
그렇게 했고요.
예.
1990년대 이후로는 김영주는 공식 행사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주는
네.
김정일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김평일과 김영일의 후견이기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김성애도
예.
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김정일이 사실상 권력을 잡은 1970년대 중반부터는 김성애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김성애 사이에서 김평일, 김영일 그리고 김경진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어요.
네.
김일성과 김성애의 자녀가 셋인데 김평일, 김영일은 남성이고 김경진은 예.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모두 다 외국 대사관으로 사실상 유배를 보냅니다.
그렇군요.
김평일은 예. 폴란드 주재 대사, 김영일은 이제 사망하게 되고요. 김경진은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 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네.
2001년에는 김일성과 이 주석궁의 안마사 사이에 사생아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장성택과 김경희가 이제
네.
장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 사람을 전격 처형했다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만큼
네.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숙청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인데 참 네. 냉혹한 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정일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고 또 자녀는 얼마나 뒀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북한에 계신 분들도 이건 알고 예. 계실 수 있는데 영화배우 출신이었던 성혜림. 이 성혜림과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하게 되죠.
아,
왜냐하면 예. 성혜림이 유부녀였어요. 그 전 김일성 네. 종합대학 연구사였던 리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네.
영화배우 성혜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성혜림과 리평을 이혼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 결혼은 참하지 않고 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그렇군요.
성혜림은 결국 끝까지 정식 배우자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 성혜림과 김정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김정남인데요.
네.
김정남이 바로 장남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공교롭게도
네.
동생이라고 봐야 되는 김정은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966년 또는 68년쯤에
네.
아버지 김일성이 소개해준 당간부의 딸 김영숙과 결혼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공식 결혼이에요.
네.
근데 김영숙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처럼 결혼을
그렇죠.
한 거라서 사랑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관계는 네. 안 좋았는데 그 둘 사이에서는 딸 김설송, 김춘송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는 제1교포 무용수 출신인 고용희와의 사이에서 아들 김정철, 김정은 그리고 딸 김여정을 두었는데요.
네.
바로 이 사람, 두 번째 아들인 김정은이 지금 오늘날 최고 지도자죠. 그러니까
네.
김정은에게 결국 권력을 승계 물려줍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또 한때 예. 비서 출신이자 내연녀였던 김옥과의 관계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김옥과 사이에서도 자녀가 있다는 설도 있는데 자녀가 누군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여성이었던 성혜림과는 장남 김정남을 두었고
네.
두 번째 여성이었던 김영숙과는 김설송, 김춘송 이녀를 두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여성이었던 고용희와는 이남 일녀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부인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성과로 넘어가 볼 텐데 김정일 정권의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일단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2000년에 하게 됩니다.
네.
그때 김정일 시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 네. 김대중,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2000년 6월 15일 날 평양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회담에서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동시 입장하기도 했고 1998년 금강산 관광 사업도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7일 경제 개선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계획 경제하고 그다음에 그냥 지방 경제 또는 기업소 경제는 좀 독립 채산제를 한번 가지고 운영해보자 이렇게
네.
해서 부분적으로 경제개혁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개혁도 중국식 농포제를 도입하기도 했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성과라면 성과인데 문제는 이게 본인이 원해서 주도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당시 국제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네.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네.
하게 된 회담이었다는 점. 그리고 경제 개선 조치도 당시에 배급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사실상 무너지자 인민들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이 굶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마당이
네.
생겨나는데 그걸 부술 수는 없으니까 더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경제 개혁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황에 좀 쫓겨서
그렇죠.
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문제점이나 한계도 분명히 있죠. 어떤
가장
건가요?
큰 문제는 네. 역시 북한의 식량난입니다. 1993년 공산주의가 연이어 붕괴하고
네.
또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도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급제가 사실상 중단돼버리죠. 그래서 약 한 6, 7년간 극심한
네.
식량난 때문에 북한 주민 이제 통계를 내는 기관마다 다 다른데
네.
어떤 기관에서는 한 30여만 또 황장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만 정도가 굶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네요.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국전쟁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그러게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 최고의 비극이 바로 김정은 시대 때 일어난다는 점, 이
네.
점이 문제고요. 두 번째,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국제사회에는 우리는 핵을 포기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자력 발전 좀 도와달라.
아.
이렇게 해놓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받으면서 몰래 핵무기 개발을 지속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1992년 제2차 핵 위기가 됐던 것. 그러니까 이것은 네. 결국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 오늘날 북한 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그렇죠. 스스로 누가 만들었느냐? 김정은이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습받은 권력,
네.
자신도 아버지한테 권력 세습받았는데 그 권력을 또다시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3대 세습 국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가장 반민주적인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과오를 남기고 어쩌면 결국 김정일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엔 아버지처럼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하죠.
맞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네. 8시 30분에 희천발전소 현지지도 열차에서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심장 쇼크로 71살이네요.
네.
71살의 나이로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요. 사망 사실은 2일 동안 극비에 붙였지만 12월 19일 날 정오에 조선중앙방송 리춘희 아나운서를 통해서 사망 사실이 공식 발표가 되고요. 시신은 금수산 태양궁전에 안치가 됐습니다.
네. 오늘 북한 새로 읽기 시간에는 오늘 생일을 맞은 김정일의 일생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김정은 때 이르러서도 이 아버지 때 과오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좀 이런 악습들이라고 할까요? 타파하고 새로운 북한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봅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